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네 개의 질문은 왠지 갈수록 좀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두 결국 같은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예 라고 진심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때때로 점검하면서 동시에 구원의 복음을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우주와 우리가 사는 지구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해 감에 따라 이 우주와 지구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발견해 갑니다. 그러나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는 수천 년 전에 쓰여졌으며 그보다 더 수천 년 전부터 구전되던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선사시대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할 수 없지만 누가 왜 창조하였는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본 적이 없지만 그가 만든 다비드상을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나리자는 어쩌면 다빈치의 천재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2대 명령 중에 첫 번째인 Dominion Mandate, 즉 지배 명령입니다. 이는 세상을 가꾸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해 Cultural Mandate, 즉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세계를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Viceroy, 즉 부왕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에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배명령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을 통제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일이니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으니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벗은 것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인간들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선악 간의 판단을 맡길 때까지 이 죄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선한 하나님만이 선악 간에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에덴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생할 수 있었던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천년 이상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게다가 죄가 더 심해져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 1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인 된 아담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이것은 아담이 어느 정도는 의도한 것입니다. 아담도 온 세상을 지배하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선악과의 결과 에덴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더 영광스러운 왕으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을 한 것입니다.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에덴을 떠난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대표적인 독점권이었던 이 선악을 판단할 권세도 선악과를 먹고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아담이 간과한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공급이 끊겨 스스로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공급이 끊겨 언젠가는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세상보다 크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 권세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공식적으로 인간이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사탄이 수렴청정을 하는 것 같이 불법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세상 권세를 죽음을 빌미로 빼앗아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무서워 세상에, 이 사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와는 달리 매우 매우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원이 유한하게 되자 힘있고 똑똑한 자들은 힘없는 대중의 자원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힘있고 똑똑한 자들은 자원을 빼앗는 것으로 모자라 계급을 만들고 착취하는 시스템을 고착화시켰습니다. 힘이 없어 평민이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피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까지 바치고 가난에 굶주려야 했습니다. 지배계층은 돈과 명예는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상보다 크게 창조된 인간이었기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대신 연인의 사랑이나 권위자의 인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얻기도 했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영적인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 섬겨보았지만 여전히 만족은 없었습니다. 이를 틈탄 사탄은 종교와 우상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거짓 사랑과 거짓 인정을 주고 죽음의 공포로 겁박하며 인간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계획을 진행시키셨습니다. 먼저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원리를 알게 하시며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의 죄를 가리게 하시려고 죄 없는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니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곡식제물 대신 아벨의 짐승제물을 받으셨고 이후에 성막제사나 성전제사에서도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원리를 수천 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 때에는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셨고 그렇게 죽음이 넘어갔다 하여 유월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격이 없는 동물은 죄를 지을 수 없으므로 사실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으나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가 없는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가 없었다고 해도 혼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진행시켜 갑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손자 야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유다지파의 다윗 왕의 자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배출할 선민으로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성막과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남유대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구약 성경을 편찬하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구원자란 말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구원자, 즉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모든 세상 권세를 되찾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성경적 사고방식을 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자원을 남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 형성된 계급과 대중을 착취하는 사회 구조를 포함한 모든 세상적 사고방식을 뒤집으며 하나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사탄의 세상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 그 당시 신격화된 로마 황제를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오해받기 쉬워서 사실 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권세를 휘두르며 세상 나라와 세상의 가치관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경쟁에서 이겨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려 한다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다 인정받겠지만 이는 사탄을 주로 시인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본받아 더 이상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너 잘났다 하는 소리 들으면서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겠다고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모두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동사는 미래 시제라는 것을 잠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된 나도 마지막 날에는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서를 구분하거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순서를 구분하기보다는 같은 의미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보통은 중생과 믿음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설명합니다. 중생과 믿음과 칭의, 즉 justification은 우리가 믿음을 처음 고백할 때를 전후해서 일어나는 구원이므로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인 성화, 즉 sanctification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의 구원은 이 땅에서 다 완성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아지는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영화, 즉 glorification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갖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성화 중에 있고, 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에 이르고와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이 말씀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완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의를 향하다, 구원을 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unto righteousness, unto salvation입니다. 즉 의로워지기 시작했고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칭의라는 것도 아직은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구원파들의 착각과 같이 믿는다고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구원의 여정은 길고 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믿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는 장밋빛 길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 수요기도에서 나눈 말씀처럼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일 때 형통했던 것이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을 때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보면 고난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었고 가장 고난이 많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아담이 실패한 이 세상의 경영을 맡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우리들의 훈련소입니다. 아담이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훈련소를 운영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며 사랑으로 가꾸어갈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지금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은 모두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름에 이미 응답하셨던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실 그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원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오리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나기는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고백해도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래에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죄만 가득 쌓여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인생 생명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주 구원의 열정 구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